자업자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본 책이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이라고 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한국에서는 백경이라는 제목으로 또 쓰여진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소설에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소설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져 있어요. 스타벅이라는 1등 항해사의 그 관점으로 소설이 쓰여졌는데,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 아시죠? 이 스타벅스의 커피 전문점의 이름을 이 스타벅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들의 이름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아합이라는 선장이 있는데, 이 아합이라는 선장은 그흰 고래, 모비딕에게 그 다리 한쪽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 한쪽을 잃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아합의 삶의 목표는 모비딕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배의 선원들을 다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끝내 자기 자신도 이제 죽게 되는 그 비극적인 주인공이죠.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합 왕과 아주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앞장인 그 20장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에게 이긴 이유는 뭐 군대가 강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지요.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조롱했던 그 아람 왕벤 하닷을 어떻게 하죠? 포용해주고 오히려 그를 살려서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 아합이 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벤 하닷의 목숨을 대신해서 아합 왕, 그 아합 왕이 대신하게 될 거다, 이제 죽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신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아합의 마음에는요, 이제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마리아로부터 38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아합 왕의 겨울 궁전이 있었는데요. 이 근심 가득한 마음을 이 겨울 궁전에서 좀 풀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근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이렇게 보니까, 이 채소밭을 좀 만들어서 신선한 좀 채소도 좀 먹고, 바알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거기다 신전도 좀 만들어 놓고,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포도원이 주인이 있었던 포도원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현대적인 가치관으로 볼때 아합왕은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매우 합리적인 왕처럼 보이지 않나요? 매너가 있죠. 관대한 왕처럼 보입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 아니 지금 아합왕의 마음은 무엇이 가득합니까?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 근심을 풀어보려고 이 겨울 궁전에 와 있는데, 편치 않는 마음 안에 무엇으로 지금 자기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 이것을 자기 마음의 채움으로 인해서 자기 근심을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선한 채소도 먹으면 좀 마음이 풀릴 것 같고, 아름답게 정원을 꾸미면 좀 마음도 풀릴 것 같고, 아이, 바알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그 신전도 만들어서 거기서 좀 제사도 지내면 마음의 근심이 좀 풀릴 것 같았다는 거죠. 겉으로는 매우 매너 있고 관대한 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그것을 계속 채워야만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아합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합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 맞습니까? 왜 없어봐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합왕만큼 많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합왕이 가장 성공했고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지 못하니까 아합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절 중간을 한번 보세요. 나봇이 지금 포도원을 줄수 없다고 말하니까 4절 중간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니까 또 근심합니다. 조금 전에 아유 저 채소밭 가지면 내 근심하는 마음이 좀 없어지겠다. 이 포도원만 가지면 근심한 마음 없어지겠다 싶었는데 못 준다 하니까 또 근심이 가득해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드러누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죠. 가지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가지지 못하는 게더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도 이때 혹시 우리 마음에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혹시 근심이 가득하다면 우리도 이 아합왕과 같은 부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궁핍한 사람도 아니고 비천에 처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근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자족의 비결이 필요했을까요? 이어서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 딱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 뜻과 내 계획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다 얻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족의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합왕은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부족한 게 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너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근심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만족을 그 모르는 아합 왕의 길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 누워 있으니까 이 아내인 이세벨이 그 왕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5절과 6절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고자질하고 막 떼를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자 7절에서 이세벨이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까진 일 때문에 지금 밥도 안 드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돌아 누워 계십니까? 이게 근심할 일인가요? 빨리 일어나서 밥 드시고 기운 차리고 있으시라고. 그러면 내가 이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해결하겠다, 갖다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나봇과 함께 사는 그 장로들, 그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금식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놓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공동체에 아주 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은 불량자 두 사람을 섭외를 한 다음에 나봇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내용이에요. 결국 나봇은 신성 모독죄로 직결 처분을 받아서 돌에 이제 맞아서 죽게 되죠. 이것을 보면 이세벨은요, 아합 왕보다 더 잔인한 사람입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고 아주 주도 면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요 아주 쉽게 얻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의 공통점이 있지요. 삶의 기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 그 기준이 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내가 되는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른 그 일의 결과를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아합 왕, 이세벨, 그 두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을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나봇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대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나봇은 말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하죠. 고집스럽고 순수한 것 같긴 하지만 뭔가 꽉 막힌 듯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실 아합 왕이 이 나봇에게 제안한 내용을 보면 나봇이 그렇게 손해볼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물질의 어떤 그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익이 있으면 있지요. 왕이 포도원을 그냥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값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더 좋은 포도원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지금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과 어떤 의미가 있는 관계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봇이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요, 고민도 하지 않고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레위기서 2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봇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봇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이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한 그 나봇이 어떻게 됐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포도원 뺏기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이 이야기가 또 충격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아벨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그 예배자 아벨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그 가인에게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어야 하는 사람 가인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할 사람은 나봇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합이고 이세벨 아니냐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믿음이 지금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실상이 되었을 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예배자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어서 그 예배자의 삶에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아벨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였다는 거지요. 이런 예배를 또 누가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드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인간 예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은 스스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봇은 자기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이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그 아벨은 죽었지만 죽어서도 말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언한다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봇은 죽었지만 그 나봇이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렸기에 아벨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죽어서도 말한다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던 아합과 이세벨은 결국 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삶의 모든 선택마다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